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오늘 16장으로 모시겠는데 마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주님께 요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길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한 번 표적을 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때도 다시 그것을 제시하기 앞서서 먼저 그들이 아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날씨 뭐 천기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하고 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에서 늘 찾아왔고 뭐 시비를 걸었다고 할게요. 시비를 걸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은 정말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꼭 그 사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너희는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때도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들어가 보면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1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견해를 볼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주님을 사기꾼으로 여기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주님께서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던 겁니다. 비록 그들은 완전히 오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조금은 나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제자들의 견해인데 제자들은 이 앞선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 보기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떠한 표적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떠나가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시게 되죠. 그것이 5절로 7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되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여기서 주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것에 주의하라고 경고를 받는다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것을 떡이라고 생각했기에 누룩에 대한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다음은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처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좀 굼떠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그것이 떡의 문제였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께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두 이적을 기억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물질적인 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룩은 거짓 교훈이며 그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형식주의와 사두개인들의 정치적 기회주의, 현실적 물질주의를 가리킴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은 나머지 다른 성경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우리는 신중히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리하게 분별하고 또한 일어난 일들을 조심스럽게 주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지도를 잘 보시게 되면 가이샤라가 세 군데 있음을 알게 돼요. 여기에 소개된 가이샤라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북쪽 지방을 전도 여행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그곳에서 돌이켜서 이제 막 예루살렘과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명백히 해두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첫째는 그 당신께서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 작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해두어야 할 요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대답이 되어야 할 물음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지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쫓았던 군중들, 곧 여러 사람들의 견해들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한 구석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의 대답이 꽤나 많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에 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군중들처럼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자, 우리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했던 그 반응은 너무도 다양했어요. 아마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사회 속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요. 14절을 볼까요? 가로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보십시오, 여기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나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었어요. 큰 자였죠.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 당시 사람 중에는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위대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우시는 것을 보았다고요. 군중들은 주님이 위대한 선지자의 특징도 지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선지자라고 한 것을 보아서 사람들은 선지자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견해였는데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창시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단지 선하신 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향해서 물으시듯이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묻는 거예요. 한번 15절 16절 같이 보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는 제자들이 결정하고 고백할 때가 온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에 예언되신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분께 드려질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본성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중에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곧 내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을 배운 것이며 그 배운 것이 죄송합니다. 아니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글쎄 만일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잘 알 수 있었을 터인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매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한 3년 정도 계셨으면 그분을 잘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간 함께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18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어떤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시몬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 나오는 각각의 단어들이 역할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의 원문에는 그것이 너는 페트로스, 그러니까 곧 바위의 조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페트로스, 그러니까 페트라, 이게 안반이거든요. 큰 바위거든요.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자신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그는 기록하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는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뭐 분명해지는 것이니까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곧 그분은 터입니다. 곧 그분은 반석이십니다. 곧 그분은 모퉁이돌입니다. 여러분, 모퉁이돌,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퉁이돌, 그러니까 저 모퉁이에 이렇게 조그만 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둥을 세워놓는 그 주춧돌이 되는 그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면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이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교회가 여전히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총회의 형태로 교회가 존재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그림자였다고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기까지는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있기까지는 그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우리 미래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총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음부로 쓰인 그 말은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말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는 스올입니다. 스올. 이 단어는 대개 당시 사람들에게 죽음, 사망, 지옥, 무덤, 어둠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서 글로서는 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평이하게 스올, 하데스 이것을 사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이러한 날들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서 친히 큰 소리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소리는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으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